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방편을 저희 앞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한 성도였던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였던 이 깊은 영적인 진리들,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경험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깊고도 넓은 이 영적인 샘에서 우리가 마실 때에 우리의 모든 그 만족함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 이 깊은 샘에서 어찌하여야 성도들을 시원케 할 그 생수를 기를 수 있을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빈약한 그런 설교밖에는 할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참 놀라운 시입니다. 영적인 거장이었던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열렬하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친히 경험하였던 영적인 진리들을 이곳에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직접 체험하였던 진리들이 시편 23편에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편 23편은 간략하게 6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성도의 삶을 전체적으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에 다윗의 인생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갔던 그의 모든 인생들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이 이 시편은 짧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풍성한 그 진리들을 잘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영적인 샘과 같은 이 시편 23편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빈약한 설교자는 생수를 충분하게 끌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마지막 절을 설교하는 저의 심령 가운데는 어떤 만족함이라든지 기쁨보다는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6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편 23편 6절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진리는 다윗이 가졌던 확신과 위로입니다. 6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확신과 위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남은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하기는커녕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은 그저 호언장담하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그러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추적해 볼 때에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았던 다윗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혼이 놀랍게 회복되는, 놀랍게 소생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왕의 대로와 같은 그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는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이 항상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그런 어두운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원수가 사나운 맹수와 같이 이빨을 드러내며 그를 삼키려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그는 친히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욱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고 또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심으로 그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과거와 현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확신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다른 도움이 없으면 생명이 부지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의 삶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바위를 깨트리시고 그들이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남은 날들에도 여전히 많은 환난과 위기가 있을 것이고 내 앞날에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남아있겠지만 그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고민하면서 때때로 자살하기도 하는데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인도인가요? 어디 동남아 국가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살이 참 많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뭐 일본이나 한국의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그 청소년들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염려하고 불안해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와 같은 체험을 빈약하게밖에는 할 수 없었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때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의 인생을 다 끝난 그런 시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거장은 미래를 향하여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지만 여전히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이 맹수와 같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들이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 같은 고난들이 남아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따르리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통하여 추적해서 우리를 따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할 것이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확신의 강도를 더 나타나기 위해서 한 단어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정녕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surel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강한 확신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더 분명하고 강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6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현실의 삶에서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세밀하신 손길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경험, 삶의 경험, 과거에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현재도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남은 미래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은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곤고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고 또 여전히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빛으로 두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관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다름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손길을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드렸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은 불안합니다. 많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넘어서 강한 그 확신으로 그렇게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사용된 단어인데요. 창조기사의 마지막에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창세기 1장 4절과 12절과 18절과 21절과 31절에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관점이나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개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에서 시편 23편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허락하실 것이라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사람들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만족과 불만족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때로 인간들에게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예배에 비슷한 주제를 설교하게 되는데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세기 50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선을 만들어내시는데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기대하는 대로만 나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환난도 사용하시고 또한 고난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무엇이 선인가 하는 것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저함이 없이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진흙을 통해서 빚어갈 때에 자신이 원하는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보기에는 그런 대로 쓸만한 그릇인 것 같은데 그 토기장이는 그것을 주저함 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다윗과 같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확신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한 것이고 환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평탄한 길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의 그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 그 설교가 좀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젊은 날 살았던 그 삶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낼 때 아버지를 속였죠. 양을 잡아 양 털로 형 에서처럼 그렇게 털이 많은 것처럼 속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몇 번이나 네가 에서가 맞느냐라고 물으셨지만 거짓말로 그렇다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자인 에브라임의 손에 얹어놓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 얹어놓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므낫세 나의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니 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그런 모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모습이었지만 노년의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옳고 하나님의 방식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영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었고 또 신약 성도들의 소망이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위로와 또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그 시인들이 또한 구약과 신약의 많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얼굴을 구하며 살아갔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결코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도 환난의 날에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던 그 멸망의 날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구약의 성도들의 기쁨과 그 위로의 원천이었고 또한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인데요.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멸망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함께 멸망을 당한 도시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어떻게 너를 영원토록 멸망에 처해지도록 버려둘 수 있겠느냐? 어찌, 어찌, 어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 대한 이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죄악 가운데 멸망에 처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라. 죄악을 범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게 된 그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자신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였던 이 다윗은 이제 자신의 결심을, 자신의 소망을 이곳에서 피력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초라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텐트, 그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곳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외관이 화려하거나 외관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그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구상 가운데 한 곳을 특별히 정하시고 내가 이곳에 특별한 임재를 그렇게 허락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장소를 다윗은 기억하고 열렬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사랑의 고백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지금 시편 42편의 이 시인은 특별한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마음이 상하도록 지난날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찬송의 그런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했던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인생의 만족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미 이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더욱 열렬하게 여호와의 집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그 신령한 기쁨만이 자신의 영혼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됨을 그는 이미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흰천에 별이 하나입니다. 그 별은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국의 왕을 지냈던 오늘날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부귀와 명예와 모든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왕궁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왕의 자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연연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그 집, 여호와의 집에서 거할 수만 있다면, 그 집에 문지기로 있을 수만 있다면 그는 만족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될 때 여러분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빈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염 열매와 같은 찌끄러기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삶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환난과 공고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전쟁과 테러로 말미암아서 이곳저곳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서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난민들에게 여호와를 믿으라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는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은 확신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여서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열렬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였던 한 사람, 물론 그도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였던 그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영적으로 높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감격하여 부른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삶에는 경험으로 아는 것들이 지극히 적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부르짖사옵나이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눈먼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적으로 빈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만의 증거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삶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